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불교의 불자는 부처를 뜻합니다. 영어로도 부처를 뜻하는 부다에 사상, 주의를 뜻하는 이즘을 붙여서 부디즘이라고 부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불교인 또는 불자들을 부디스트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자를 부디스트라고 하듯이 직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인 또는 지저시스트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원래 이 말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 신앙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 삶의 모든 면이 변화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지칭하여 처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자기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레코 로마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함께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삶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보고 경탄의 의미로 내뱉은 말이라기보다는 차갑고 싸늘하게 멸시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황이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용될 때는 박해에 직면했던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던지라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호칭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호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힐란을 들을지언정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호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개념을 가진 말이 처음 만들어지고 어떤 특징이 규정 지어질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이만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인 예수를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말로는 예수인, 영어로는 지저시스트라고 불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피안의 세계에서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예수인이라는 말이 그의 신앙을 규정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세에서의 구원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오늘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구원자로서의 직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 자체는 예수였지만 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구원사역을 감당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뒤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 지향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감당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고 자기 목숨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제사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임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낮은 곳에 임하셨던 삶을 본받아 자신도 높은 곳에 처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의 인생 방향과 그리스도인의 인생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를 지향하고 끊임없이 오르는 인생과 그리스도를 따라 아래를 지향하는 인생이 같을 리 만무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수단화하고 착취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러셨듯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롭게 행하여 내가 세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투사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어 해야 할 말도 하지 않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속박당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뒤따라가야 할 삶의 길이 명확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주님의 성육신을 자기의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도구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 확인되면 누구나 세례를 받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사람이나 맹수를 죽이는 검투사나 투사, 신상을 조각하는 신상 조각가, 그리고 자기 인격과 다른 인격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와 같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감수성을 가졌던 초대 교회에서는 이들이 가졌던 직업이 세례를 받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검투사나 투사는 여전히 사람이나 짐승을 여흥을 위해 죽여야 했고 신상 조각가는 다른 우상을 만들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다른 인격을 연계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뭘 그런 걸로 세례도 못 받겠나 싶지만 먹고 살기 위해 택하는 직업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성찰했다는 데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구했던 초대교회의 삶의 순결도가 얼마나 높은 것이었는지 새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세례를 받은 오늘 이후에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어두움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성찰과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나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인생을 들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과 시선이 머무는 곳을 찾아 그곳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기적 자아로 똘똘 뭉친 나를 내려놓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령이며 오늘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교우님들을 포함한 이 자리에 믿음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오직 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 끝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갇힌 자기를 넘어서서 이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더 쉽게 풀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올곧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기는 했지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 형편없이 망가져버릴 가능성, 그 은혜에서 돌이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시고 간주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옷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기까지 싫어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와 상속자로 보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 옷이 우리 본래의 죄와 허물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치부도 가려주고 더러운 본성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모두 감추어줍니다. 예수로 옷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듯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생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은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벗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라고 원래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옷만 벗어버리면 고스란히 죄인인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 죄인인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입어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응당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옷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 가지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향할 수도 있지만 죄인의 본성을 따라 믿음의 길에 정진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매여 한 발자국도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내딛지 못할 수도 있고 겨우 한 발 내딛었다고는 하나 그간의 관성에 얽매여 신앙인다운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점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자비로우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자신들의 바른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누가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능력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오염된 이해와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그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 곧 밝히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히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크신 선물을 받았다는 가슴 벅찬 감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나 대신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감사를 기반으로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을 했던 바울은 낮과 밤을 대비시켜 낮은 선한 행위, 밤은 악한 행위로 구분하고 날마다 선한 행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행위는 뒤에 나오는 대로 방탕한 것, 삶의 목적을 잃고 술 취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단정하지 않은 모든 행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일은 밤의 일이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단정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확증했으면서도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사는 법,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나를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때,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때로는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낙심이 찾아올 때면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11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부른 시점은 각자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구원에 더욱 가까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은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말과 같으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하루하루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흐릿하게 먼 산 보듯이 보였던 그 구원의 길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더 또렷이, 더 명징하게 보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오늘의 본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마을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톨레레게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노래 가사입니다. 펴서 읽으라라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옆에 있는 이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로마서 13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에게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참된 삶의 방향을 되찾은 기쁨에 마음의 안식을 누렸다라고 그의 책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라는 이름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직분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종속되는 것 없이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듯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이 세상 속에 빛을 가져오는 존재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내딛는 발걸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혼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